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서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인사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쓴다. 그리고 안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보통 그리스 옛날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진 편지들의 형식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식인가 하면 그렇게 이제 서문을 썼어요. 인사말을 썼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여러분 때문에 나의 신들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그게 한 사람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하고 친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편지를 통해서나마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앞으로 자기가 쓰려고 하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더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진정성을 좀더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의 감사가 나오고,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바울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바울의 바람이 나오고, 또 바울의 목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의식,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바울의 감사를 보면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이 감사한다고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사도는 야 니네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리를 들어서 참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배당을 큰걸 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1, 2, 3세기에 예배당 질 수도 없었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할 때 그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겠죠. 그거는 그렇죠? 평상시에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면 막 감사가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게 생각이 나면 그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울이 관심을 두는 건 로마 사람들의, 로마 교인들의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리처드 롱네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정감 어린 과장법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된다. 뭐 중국까지는 안 왔겠죠. 남미에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의 소식들이 다 알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로마 제국의 수도인 중심부인 로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너무나 기쁘다고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가진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냥 이런 표현들을 서신서에서 되게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뭐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소리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나요? 로마 교회는 지금 갈등과 반목이 있어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그런 사도로서의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쓰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는 좀 이런 게 의아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바울이 우리를 봤어? 우리를 알아? 모르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이건 뭐지? 그럼 나는 나의 다른 형제들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나? 나는 저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갔다가 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야? 그냥 추방당했으면 가서 살지. 이런 생각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화나시는 분 안 계세요?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해야지. 근데, 형제 때문에 감사는 해보셨나요? 그 내 가족 말고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요. 와, 저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어. 너무 감사하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 2서,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각각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사실은 어떤 형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게 대단한 무슨 뭐 것이 아니라, 아니 대단한 것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뭐 대단한 믿음이라서 여러분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군요. 이런 게 아니고 대단해질 거예요. 지금은 갈등하고 있고 힘들어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참 믿음이니까. 그 믿음은 어디 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는 말은 약간 맹세에 가까운 언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뭐 손가락에 장을 지전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치인 중에서 장 지진다고 그러는데 장 안 지신 것 같은. 많아요,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지금 부르고 있죠.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자기의 진정성을 표현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러니까 자신의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의 진정성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으로, 이거 성령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성령을 가리킬 때 영하고 같은 말이니까요, 단어는. 근데 내 심령으로 섬기는 말,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거짓 없이,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뒷담화인가요? 뒷담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당하며 가장 건강한 뒷담화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해요.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하고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서 카톡으로 그거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 뒷담화는.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대요. 여러분, 목사들의 거짓말 1호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말 안 하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빈말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울은 내가 이 빈말로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로마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 하는 거죠.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따뜻해졌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탈리아로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을 때 로마 성도들이 70km까지 내려와서 영접을 했어요. 지금의 70km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진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 기도는 바울의 바람으로 이어집니다. 이 10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이제 바란 것인지 10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바람은 뭡니까? 로마에 가서 너희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너희를 만나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죠.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나 가고 싶어. 난 가고 싶어. 가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 나는 너희를 가서 보고 싶어. 이게 바울의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번번이 가로막혔어요. 상황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지금까지도 못 가고 편지를 보내는 거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는 게 아니야.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 근데 길이 막혔어. 그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제가 그 교회에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시도했겠죠. 근데 번번이 막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이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같은 말이죠. 여러 번 시도했다는 얘기예요.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건 더 센 말이죠. 그러나 사탄이 막았든지 아니면 길이 막혔다고 표현하든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이게 이 맥락, 이 로마서의 문맥을 쭉 따라가는 데에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 옆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길따름이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을 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사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묻는 것은 언제나 이거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뭐 매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언제나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주시라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주님, 무엇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 이거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이걸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뭐죠? 이게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들이죠. 저는 로이드 존스가 이런 설명을 한 게 참 되게 멋져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좀 인용을 할게요. 소원과 강한 소원, 바람과 갈망을 가지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고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맨스로 가득 찬 삶이요.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근두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니까. 영광스러운 놀람과 영광스러운 금지와 영광스러운 제약과 영광스러운 장애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바라던 그 일이, 우리가 복종하며 기도해오던 그 일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갑자기 허락됩니다. 거기만이 오직 유일한 안전의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만이 평강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만이 영구한 기쁨의 장소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불안함 가운데에서 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욥이 처음에 환난을 겪었을 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를 놀라게 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는 말이 가지는 함축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죠. 여러분은 이것을 배우셨나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것을 터득하셨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묻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나요? 그것은 주를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겼겠죠. 바울이요, 왜 기도에 항상 우리를 기억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토록 로마에 와서 우리를 보기를 원한 겁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맞아요. 바울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한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생각한다 그러고 또 우리를 와서 보고 싶다 그러고, 그럼 당신이 바라는 무슨 목표가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이 신령한 은사가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첫째 목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는 거. 로마 교회를 경고하게 하는 거. 로마 교회를 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 둘째, 12절에 있는 거죠. 너희와 나의 믿음,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 두 번째예요. 이게 바울이 가진 목표였어요. 자,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가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사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그냥 뭐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이런 거 생각납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은사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 뒷부분에서도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이 된 거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있어요. 영적인 은사라는 얘기죠. 아니, 그 영적인 은사는 성령의 은사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맥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로 집필을 한 것인가? 아니죠. 이건 편지예요.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1세기의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대의 편지든 뭐 고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50년 전의 편지만 본다 하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를 본다 하더라도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이 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읽을 수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알면 이 편지의 의미들을 알 수 있겠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를 읽어간다면, 지금 바울은 지금 머릿속에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 감사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의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바울이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교회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 돼 지금까지 기념하게 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가 견고하게 되고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르침, 권면, 예언을 얘기한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두루뭉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을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 복음이, 바울이 2장 16절,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 복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면 그 복음 안에서는 원수된 것이 화목해지고 복음 안에서는 너와 나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말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어. 그게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를 지금 이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11절에서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로마 교회는 복음 위에서 더 견고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됨으로써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와 그가 거두고자 하는 열매는, 그러니까 지금 11절과 13절을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내가 거두고 싶다 할 때 이 열매, 이 두 가지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에 있는 생각, 그것은 너희가 복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공동체를 이 세상 앞에 현시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로마 교회가, 그러면 그들은 견고해질 것이고, 바울이 바라는 실용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죠. 스페인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동방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서방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로마 교회가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 안에서 견고해져야 되죠. 교회 안에 잡음이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심정은, 로마서를 쓰는 바울의 심정은 이런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복음? 아니 그거는 기독교의 기초 아니야? 초보 아니야?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그때 로마 교회는 그들을 괴롭히는 분열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스페인 선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목표였어요. 두 번째 목표가 있어요. 그게 12절에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너희들을 좀 위로해 줄게. 내가 가서 너희들을 좀 격려해 줄게. 이렇게 말해도 뭐 이상하게 듣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은 피차 안위함을 받는다고 말해요. 이 위대한 사도의 겸손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가요? 사실 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은 격려를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격려를 서로가 격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위로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믿음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잖아요. 직접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슈퍼 크리스천은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적이에요. 돈을 보면 돈은 일방통행일 수 있어요. 돈은 가진 자로부터 없는 자에게로 일방통행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역사는 언제나 쌍방통행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내 믿음이 아무리 어리고 믿음이 연약해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쌍방통행입니다. 받기만 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씨름하고 영적으로 내가 어떤 영혼을 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 내가 너희를 낳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한 영혼을 놓고 씨름하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이시나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물어볼 만한 처지도 아니지만 아직 그렇게 친하지도 않지만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왠지 힘들어 보이네? 기도할 수 있죠?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아시겠죠? 근데 저는 평신도예요. 아니 뭐 평신도가 훈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날라 그러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일개 평신도입니다. 그럼 없어요. 아 저도 일개 목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그 비디오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새끼 새한테 이제 엄마 새가 물어다가 그냥 입안으로 막 집어넣어준. 그 걔네들이 5살 됐는데 새가 5살. 근데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영혼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묘한 표현이죠. 12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 안에 있는 믿음을 보니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와, 저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사는구나.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게 누군가에게 격려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바울이. 개개인들의 상황과 삶을. 근데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너희와 만나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피차 격려를 받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이 말을 이제 설교를 쓰면서 우리 교회를 서울에서 방문했던 작년에 한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날 너무나 좀 분주해가지고 제대로 좀 만나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분이 오셨는데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기도를 했대요. 오늘 김형 목사 만나는데 하나님 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이 하나가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그 구절을 암송을 해주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참았죠. 이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인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야 할 만큼 모르는 것 같고 좀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형제를 통해서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주신 거죠. 아마 그 형제도 그날 격려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형제의 교제예요. 이게 참 신기했어요. 아, 이 말씀을 아는구나. 피차 격려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아는구나.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오늘 주님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나는데 제가 오늘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으로 굉장히 지치고 힘든 목회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와 함께.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가능했죠? 이 피차 격려를 받는 게 어떻게 가능했죠? 그 형제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의식,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 빚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누구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 요게 하나의 조합이고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그 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이라고 자기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아니 헬라어 세상에 헬라어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말밖에 없어요. 그리스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르바로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게 의성어예요. 어떤 의성어가 하면 쟤네들은 말을 이렇게 바르바르바르바르 뭔지 모르겠어요. 쟤네들은 말을 이렇게 바르바르바르바르 이상하게 한다고 뭐 새 같기도 하고 짐승처럼 말한다고 그 헬라인들의 그 문화적 오만함, 인종적 오만함 이런 것들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만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헬라인 야만인 이 조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그들은 오만함 가운데 판단한 거죠. 아, 저 무식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언제 봤다고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지금 유대인이란 말이 여기 싹 빠진 거 아세요? 바로 뒤에 보면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16절에서 하반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이 싹 빠졌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빚진 자가 아닌가?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되고 있는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좀 무시하고 좀 이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 왜 돌아와가지고선 이렇게 말썽을 부려 이런 식으로 뭐 별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잖아 저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우리 헬라 우리 헬라인들은 많이 통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뭐 기적 얘기하고 무슨 표정 얘기하고 좀 이렇게 결 왜 우리 그걸 표현하기 좋은 말이 결이 안 맞는다죠. 좀 결이 안 맞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마 의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보고 싶어 해요. 바울은 분명히 내가 한 어떤 신령하는 사람을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해. 원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주는 자이지만 그는 갑이 아니에요. 갑으로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요. 이거 놀라운 거죠. 왜? 내가 빚을 갚으면서 봤어?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진 빚, 그 죄죠. 그것은 다 탕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 때 사실은 누군가에게 빚쟁이가 되는 셈이죠. 이게 뭔가 하면 아 나는 자격이 있어서 이걸 받았어라고 말하면 은혜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자격이 있으면 은혜를 안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복음과 은혜를 얘기하겠어요.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다툼이 사라지겠죠.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에 대한 나의 잘못된 정죄감, 잘못된 판단, 잘못된 무시, 잘못된 비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면 세상은 좋아질 거예요.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교회는 좋아질 거예요. 당연하죠. 뭐 이렇게 올리는 일이 없어질 테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느냐에 의해서 사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니네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까 못 알아들을 거야. 이런 거 없겠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증거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다름을 만들어내나요? 여전히 나는 나하고 죽이 맞는 사람, 나하고 그냥 친한 사람, 나하고 결이 맞는 사람,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나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저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 신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은혜를 받은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1장 16절로 들어가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3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1, 2장까지 3장 한 20절까지는 복음의 진술을 말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15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 빚을 갚아야만 된다고. 그러면 복음은 빚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아니 복음은 저기 스페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야지 왜 우리한테 와? 우린 복음도 알고 있는데 근데 복음은 빚진 자에게만 필요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신자가 복음을 들을 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리고 각성이 되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떠나서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괜찮을 수 있는 거지. 신자는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력을 가지고,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판단들이 복음을 들을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너와 나는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매주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만 하고 그 복음을 우리 매주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벳샬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바울은 그것을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고 싶다고 말해요.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어떤 신령한 은사 아닙니까? 우리를 무엇이 우리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만들까요? 우리는 늘 교회에 대한 이상과 교회에 대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로 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돌을 닦으면 됩니까? 하루에 기도를 1시간 하든가 2시간 하면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나요? 은혜를 받아야죠. 그것들은 다 은혜의 수단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은혜의 수단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더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다만 머릿속의 복음으로 축소되거나 교리체계, 신학, 지적체계가 되어버리는 것. 위험한 일이죠.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번영의 신학.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종교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게 만들 뿐입니다. 복음만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낳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탁월한 지도자나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복음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문화가 형성될 겁니다. 복음 문화죠. 복음 문화는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의 공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뭔가 여기는 공기가 다른데? 여기는 뭔가 느껴지는, 뭔가가, 문화가 좀 느껴지는, 문화는 느껴지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격려를 받는 것이라고.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거 없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근데, 복음의 문화는 예를 들면 사회적인 성공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지체를 주눅들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격려를 받는 일이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 사회적인 지혜와 어리석음, 사회적인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리를 구별하는 그 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기서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피차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문화예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극히 개인 중심적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심지어 이기적인 신앙의 동기들, 목표들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 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셨듯이 이 바울의 로마서에서 들려지는 복음은 또한 베샬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